네. 예수님으로 안녕하세요. 2021년도 1월 3일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올 2021년 한 해에도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과실을 많이 맺으며 우리들의 영육의 행사들이 다 형통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에 앞서서 잠시 먼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날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악인의 꾀를 쫓는 날들이 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는 날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날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잘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깨워주실 때 우리 예배당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정 진실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조금 전에 기도를 드렸던 대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 새해가 악인의 꾀를 쫓는데 그런 날들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는데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데 그런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정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진실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 저는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받을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풍요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항상 그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이잖아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느낌이. 그리고 얼마나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항상 물을 공급받아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서 아니함으로 정말 그 행사가 다 형통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이 좋은 은혜 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에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알려주시죠.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죠.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과실을 맺지 않냐는 가지는 재해버리시겠다. 잘라버리시겠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다음에 그 마른 가지는 재해버리시니까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재함을 받은 그 가지는 결국은 시들어 말라버리니까 결국은 불에 사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마른 가지는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땔감으로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했을 때 그냥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과실을 맺고 안 맺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과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가 바로 농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가지를 더 그 깨끗게 하고 더 좋게 하는 더 좋게 케어를 하느냐 보호를 하느냐 지켜주느냐와 아니면 재하느냐의 그런 결정을 농부가 하는 그 결정을 좌우하는 게 바로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과실을 맺느냐는, 못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는 과실을 맺는 가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해 하신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그러니까 가지 혼자서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권한 문제인데 가지에게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가지에서 우리가 나무를 봤을 때 가지에서 푸른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칫하면은 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착각할 수 있고 교만할 수가 있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지에게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세요. 다시 말해서 가지는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지만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 나무가 됐을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지 시냇가에 심겨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황량한 그런 물이 없는 곳에 심겨 나무라면은 그는 곧 그 나무는 곧 시들어 말라버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을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올 한 해도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라는 말씀인 거죠. 교만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마태복음 23장 1절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를 사실은 본받고 모세의 행위를 따른다면 사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왜 지적하실까 했더니 그 시간 관계상 그 중간 부분 잠깐 넘어가고 6절부터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 이래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교훈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잔치가 벌어지면 제일 상석에 앉으려고, 뭐예요? 상석, 말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 여기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잔치가 벌어지면 상석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회당에 있으면 상좌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문안 받는 거 인사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자랑이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고 아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누구 어떤 분 이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오만한 교만한 마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3장 그 뒷부분을 통해서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이지 나를, 사람을 높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이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됐을 때는 내가 좀 나한테 푸른 잎사귀가 있고 내가 좀 아름다운 꽃이라 생각되어지고 나이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인 것입니다. 제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까 교만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낮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항상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그 절실함, 간절함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할 것이다. 그러하리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 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자식이라는 그런 생명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그 농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라는 것을 맺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왜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립니까? 그 추수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의 그 열매를 바라고 농부는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자가 되려면 우리 혼자서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실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말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나는 복을 받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될 거야. 말씀 없이, 말씀을 몰라도 돼. 이러면 이건 완전히 크게 벗어나고 착각하고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이 인생은, 이 삶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지나가면서 착각할 때는 모르죠. 왜냐면 내가 다 하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해주는 줄 아니까 그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곧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짧으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걸어왔는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면 후회하게 되죠. 우리에게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삶이 수확이 있는 과실을 맺는 결실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 최후는 사망이고 결국 후회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네, 말씀으로. 우리 그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 천하 만물, 이 세상이 말씀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올 한 해도 인정해드리고 겸손히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말씀과 하나로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뭐 마른 가지를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앞에 게 충족이 되어야 뒤에 게 이루어지는 게 조건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해야 이루어지니까. 조건문입니다. 앞에 게 충족이 되어 뒤에 결말이 나오게 되는 조건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도 이루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예, 이제 여기서도 조건문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 우리가 과실을 이제 맺어드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만물들이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과실을 맺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얼마나 예수님 감사합니까?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풍요롭습니까? 부유합니까? 시냇가에 심겨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런 풍요와 부유와 그런 안전함, 이런 여유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에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가 풍요롭고 부유롭고 여유롭고 안전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올 한해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오직이라고 하셨으니까 오직이란 단어는 유일하기 때문에 쓰시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 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풍요롭고 부유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영원히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모두가 해피해지는 모두가 복을 받는 모두가 잘되는 그것은 우리가 이 해 아래서 예수님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이간질시키죠. 창세 때 창세기 3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아. 결코 너희 죽지 않아.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그 열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거 먹으면 나한테 영양가 있을 것 같아. 저거 먹으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는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따먹고 나니까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를 알게 되고 결국 사망이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헛된 것에 분유하지 마시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복이 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에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오늘 읽으셨던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 3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편 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 구절만 추려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인 것을 아시죠?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아주 크게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예수님께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즐겁게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즐거워야 해 우리가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 즐겁지 않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뭔가를 내가 원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즐거울 것 같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하고 싶고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왜냐면 그거 하면 내가 즐겁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하면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는 자꾸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잊지 못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아, 그게 정말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 이런 표현들. 셀라. 이런 시편에서에 관련된 거라면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정말,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소리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왜냐하면 그 후손이 나뿐만 아니라 자자 손손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풍요로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 이런 재물들, 이것들이 어디 있냐면 누구와 함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풍요롭고 부유하고 이 말씀의 보화, 그 하늘의 보화와 그 어떤 보화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화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는 골로새서의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이 말씀에. 그러니까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좋은 장사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런데 더 좋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보다 더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진주가 더 값어치 있고 더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더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네,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보화거든요. 이거를 알게 되면, 그걸 믿게 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내 것을 팔지를 않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지를 않는 겁니다. 내 것을 꽉 쥐고 있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배운 거, 그거 꽉 쥐고 안 놓습니다. 왜냐면, 그게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는 버팀목이 되는 거거든요.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모와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될 수가 있죠. 그 꽉 잡고 안 놓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내가 이거 버리려고, 내가 이거 가지려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 그때는 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게 더 좋으니까, 저거 더 갖고 싶으니까, 저거 더 누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마음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게, 예수님을 정말 좋아할 수 있게, 정말 예수님을 갖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시면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합하는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1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마음이 나눠지는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라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잠언의 2장을 통해서도 정말 너희가 잠언 2장 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은 정말 이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이것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어떤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세상에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안 든다는 얘기는 그 값어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안 생겨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값어치를 알고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의 값어치를 확 높게 보는 거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도 버려요. 차라리 날 죽여. 이 돈 가지려면, 이 돈 나한테 뺏으려면 차라리 날 죽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자기 생명보다도 이 돈의 값어치를 높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도 이 돈이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나눈 툰에서도 돈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라는 그 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게 돈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고 돈이 생긴 건데 이게 잘못돼가지고요. 돈이 사람보다 앞섭니다.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지킬 전정 사람을 죽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죠. 자기의 목숨도 내놓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경한지, 가벼운지, 중요하지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 한 해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올바르게 구별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말씀을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고 사랑하는 그 한 해가 되시는 것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도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절 2절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굉장히 그 중심을 두어서 아주 길게 기록된, 정말 그 구구절절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간절함이 느껴지는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의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절한 표현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말씀을 주야로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시편 119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7절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그러니까 내가 새벽 전부터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새벽 전에 말씀을 바라기 위해서 부르짖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그렇게 깨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표현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시편 1편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들도 정말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복음성가 부르면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데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점점 밤이 깊어질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낮이 가까이 올도록 해가 이제 떠오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편 128편 1절 2절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과 함께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결실이 있다라는 거죠. 과실을 맺는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 때 반복되는 것이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아닙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리고 뭐 다른 말씀을 통해서는 안개와 같다라는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수고가, 이 세상의 수고는 결국은 다 헛된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수고가 헛되지 않고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유일한, 오직이니까 유일한 거겠죠. 바로 예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그냥 이게 복이다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입식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안 읽었고 안 봐서 이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성경에서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우리의 어리석고 이 무지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잘 표현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주야로 이 말씀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말씀이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이간질로, 마귀의 우리의 꾀임으로, 악한 자의 꾀임에,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라고 오늘 시편 1편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악인의 꾀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 때문에, 말씀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마귀 예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천하를, 온 천하를 꿰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죠. 그 마귀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이 말씀과 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예수님이 가까이,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전도서 8장 11절 이하 13절, 우리가 전도서 말씀 때 할 때 이 말씀 참 자주 나왔던 말씀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도서 8장 11절 이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같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것들이,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그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 보이니까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잘 기쁨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지만, 장수하거니와, 100번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악을 행해도 장수하는 것처럼, 오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령이 안 오니, 그러나 내가 정령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악인은 잘 되지 못해요. 이 악인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범죄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악에는 성경에서 악을 규정하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악이다라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대단한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악인이 되고 죄인의 길을 서고 여기 오늘 말씀같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것은 내가 어떤 범죄자가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뭐 특별히 죄진 거 없어. 나는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악인, 죄인, 오만, 교만 이거의 기준점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게 꾀를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고 마귀의 계획의 꾀를 옛뱀 같이 하와를 깨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게 악인의 꾀를 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난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난 특별히 뭐 죄를 안 진 것 같아. 난 특별히 뭐 교만한 것 같지 않아.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버리는 게 말씀을 때로 쫓아 살아가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않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만한 행위, 교만한 행위인 것이고 그게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고 그게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교만한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규정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하시기를 결국 말씀을 떠나서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다는 것은 금방 없어질 것이 실체도 아니고 그리고 금방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셨으니까 잠깐 그 뒤에 전도서 12장 12절 이하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이하 13절에서도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본분, 근본, 근본으로 행해야 될 것.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근본적으로 행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공부, 이 세상의 것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끝이 없고 우리를 피곤하기만 만드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경한가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어떤 계획들을 하고 어떤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각오와 다짐도 다지지 않습니까? 계획도 정하고 그리고 마음의 각오와 다짐들도 이렇게 정하시게 될 텐데 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경한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정말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으로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이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말씀같이 나무인데 어디에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말 우리가 이걸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바로 그 복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에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게 함께 하리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한 해가 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즐거워하여 크게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행사들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그런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 행사들이 다 형통함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복 있는 한 해가 또 올 한 해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그리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다른 곳은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렵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밝은 빛, 참빛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빛 가운데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는 그 복된 즐거운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풍요하며 안전하며 평안하며 쉼을 얻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바라는 것입니까? 그 모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풍요로움, 그 부유함, 그 여유로움, 그 안전함, 그 평강, 그 안식,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정말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과실을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므로 우리들의 행사가, 말씀을 이루는 행사가 다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올 한 해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또 다른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정말 예수 안에서 끝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쁨으로 열매를 드리는 우리 예배당 식구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이 잘 되든 육신의 것이 내가 있든 없든 그걸 누리든 못 누리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예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복된 삶입니다. 끝까지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수고하셨습니다.